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제 막내 누님으로부터 성북구 기름동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맹인 목사님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분을 직접 찾아 나선 것은 1980년 7월의 일이었습니다. 기름동 낡은 빌딩 2층 반평도 채 되지 않는 곳이 바로 그분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분명히 한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불을 켜지 않은 그 방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무실을 어둡게 하고 있을까? 처음에는 의아스러웠지만 그 의문은 이내 해소되었습니다. 눈뜬 우리에게야 전기불이 필요하지만 그분에겐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43세였던 그분은 청운의 뜻을 하나씩 펼쳐가던 37세 되던 해 느닷없이 그를 덮친 실명으로 인해 모든 인생 계획을 접은 뒤에 목회자가 되어 자신과 같은 시각장애자와 부르이웃을 위해서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무려 5시간에 걸쳐서 자신의 지난 생을 제게 들려주었고 저는 그분과의 사전 약속에 따라서 그분의 이야기를 모두 녹음 테이프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 테이프를 평소 제가 좋아하던 이청준 선생에게 보내었습니다. 소설가 이청준 선생은 한동안 그 테이프를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은 뒤에 자신이 그분의 일생을 소설로 쓸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8월 달에 집필을 시작하여 이듬해인 1981년 4월 6개월 만에 탈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고는 같은 해 7월 달에 나전대로 임하소서란 제목의 장편 소설로 출간되어 맹인 목사님, 안조한 목사님의 감동적인 삶이 온 세상에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 치고 비록 자신이 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안조한 목사님의 이름과 나전대로 임하소서란 소설의 제목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왜 작가 이청준 선생이 자신이 쓴 소설의 제목을 나전대로 임하소서라고 지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작가 이청준 선생은 그의 작품인 나전대로 임하소서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37세 때에 완전 실명하여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은 뒤에 심한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진 안요한은 자살을 기도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가만히 집안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 없었던 그는 마침내 가출을 감행해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맹인의 삶에 전혀 익숙치 않았던 그는 사랑하는 친구에게나 길 가는 행인에게나 그저 거추장스런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를 앞 못 보는 거지 생활과 같은 기약 없는 유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천중 선생은 안조환의 유랑 생활을 그의 소설 속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둠 속에서나마 내가 어디론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무엇인가 자꾸 나를 부딪혀오는 것들이 있었다. 어디로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아픈 부딪힘들이 바로 내가 흐름을 계속하고 있는 증거인 셈이었다. 이청준 선생은 안조환의 유랑을 흐름으로 묘사했습니다. 흐름의 방향은 언제나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향합니다. 만약 높낮이가 전혀 없는 완전 평지라면 흐름은 애당초 불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안조환의 유랑 생활이 흐름이었다면 그 흐름 또한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강물의 흐름은 바다에 이르러서야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실명한 안조환의 흐름은 대체 어디에 가서 멈추었겠습니까? 그곳은 바로 서울역이었습니다. 안조환이 흘러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이 서울역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에게는 서울역이 가장 낮은 곳이었던 셈인데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겠습니까? 서울역은 단지 기차를 타기 위한 승객들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서울역은 구두닦이와 껌팔이, 하루 벌어먹는 품팔이와 능마주의 아이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외부 침입자인 안조환을 전혀 경계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드듬어서 화장실을 찾아가는 안조환의 손을 이끌고 용변을 도와주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 종일 속수무책으로 굶고 앉아있는 그에게 빵 조각을 나누어주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실명하고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이후 사람의 온정과 체온을 다시 누릴 수 있었던 곳이 서울역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껌팔이와 능마주의 아이들을 통해서 바로 그곳에서 안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성장해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젊어서부터 많은 능력을 지니고 있던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에는 그의 마음이 너무 높은 곳에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그가 건강할 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던 서울역 구두닦이와 껌팔이 그리고 능마주의 아이들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조차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깨달은 바로 그 낮고 낮아진 마음 속에 주님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요한에게 서울역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었습니다. 서울역의 위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서울역에 이르기까지 낮아질 대로 낮아져 가던 그의 마음은 마침내 서울역에 이르렀을 때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알려진 사해보다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안조한의 낮고 낮아진 그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청준 선생이 그의 소설 제목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정한 이유였습니다. 25년 전에 안요한 목사님이 5시간에 걸쳐 자신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실 때 그분은 단순히 자신이 겪었던 사건을 순서대로 제게 이야기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내용의 녹음 테이프를 듣고 그가 서울역에 이른 것을 흘러간 것으로 그에게 있어서 서울역이 가장 낮은 곳인 것으로 해석해주고 낮고 낮아진 인간의 마음속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는 의미로 소설 제목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정한 사람은 이청준 선생이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탁월한 통찰력인 동시에 곧 성경의 핵심이기도 했습니다. 그 책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뒤흔든 것은 단순히 그것이 위대한 작가의 작품이어서가 아니라 그 책이 이렇듯 복음의 진술을 바르게 해석하고 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이후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이집트 왕궁은 평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낮은 평지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였습니다. 시내산은 이집트 왕궁에 비해 훨씬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이집트 왕궁을 떠나 초라한 80 노인에 지나지 않던 그때 모세의 마음이 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더 낮은 곳에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이 중요한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인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가 언급한 이상 8명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로마 황제, 유대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들로 당대 최고의 지도층에 속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과는 전혀 동떨어진 빈들의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습니다. 빈들에 거하고 있던 세례 요한의 마음이 나머지 일곱 사람이 감히 흉내 조차 낼 수 없을 만큼 낮고도 낮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 등록할 것을 명했을 때의 일입니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 역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을 찾았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전해주는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의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날은 마침 모든 여관이 만원이었습니다. 달리 방도가 없었던 요셉은 짐승의 외양간을 숙소로 삼았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바위 속에 뚫린 자연 동굴을 짐승의 외양간으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외양간이란 짐승 우리로 사람이 기거할 곳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바로 그곳에서 아들을 낳았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짐승 먹이통인 구유를 갓 태어난 자기 아들 침대로 삼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불결하고 비천한 분만실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더러운 곳에서 태어난 아기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추한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단지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런 이유만을 따지셨다면 외양간보다 훨씬 더 더럽고 더 보잘것없는 쓰레기장을 당신의 출생지로 삼으셨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천한 짐승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런 곳마저도 마다하지 않는 마리아와 요셉의 낮고 낮은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소식을 듣고 인류 최초로 막 태어난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드리는 영광을 안았던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탄생 소식과 태어나신 곳을 일러주었기 때문입니다. 왜 천사들은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을 제쳐놓고 유독 그 보잘것없는 목동들을 찾아가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겠습니까?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온 마음으로 품고 담을 만큼 낮고 낮은 마음의 소유자는 그들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및 승천의 결과로 이루어진 성령 강림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구원은 온 세계적, 우주적 구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업의 완결편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지 않으셨던들 2000년 전에 이 땅을 거쳐가셨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현재형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님으로 인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이야말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더없이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성령 강림을 증언해주는 오늘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은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명칭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유월절 후 7주가 지난 날이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불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착한 뒤에는 그때가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때라는 의미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은 유월절, 장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세 번씩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 세 번은 바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던 남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가 찾아올 때마다 자신들의 가족을 데리고 대거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에만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기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운집했었는지는 요세푸스가 무려 200만 이상이 운집했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 속 이 오순절날에도 온 예루살렘 거리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찾아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온 예루살렘을 메우고 있는 그 인파가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필 그곳에 임하신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라 알려진 그곳이 특별한 장소였기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말 가치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헬라어 표준 원문에는 호모시마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마음을 품고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들이 한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녔던 한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거리마다 인파들로 넘쳐났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오직 성령님만을 대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지녔던 자들은 초대교회 교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성령님만을 바라는 초대교인들의 그 낮고 낮은 마음속으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일관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낮고 낮은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생명도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죽어버린 화석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기에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가장 낮은 곳에서 고여지고 담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존 버녀는 자신의 작품 철로 역정 중 목동의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자는 쓰러질 염려가 없고 낮은 자는 교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나니 겸손한 자는 영원토록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얻으리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결코 화려한 왕궁이나 웅장한 예배당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처소는 오직 인간의 낮고 낮은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낮고 낮은 겸손한 자에 의해서 언제나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낮은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신 주님께서 그를 통해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높은 곳으로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높은 곳만을 좋아하시는 분이셨다면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비천한 땅으로 내려오실 까닭이 없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고 비천한 베들레헴 외양간으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곳마저도 전혀 개의치 않는 낮고 낮은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있는 바로 그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 또한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가득 메운 그 큰 인파를 제쳐 놓으시고 가장 낮고 낮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낮은 곳에 임하시고 낮은 곳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안요한 목사님은 애당초 주님을 알지 못하던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낮아지기 전까지는 성탄절도 주님도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역에 이르기까지 그의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졌을 때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그의 1년 12달은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신 이래 오늘로 성탄절을 몇 번이나 맞으셨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성탄절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 우리 각자가 맞이한 성탄절의 횟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베들레헴의 외양간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면 본문 속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처럼 낮아질 대로 낮아지지 아니하면 안요한 목사님의 마음처럼 서울역 바닥에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설령 성탄절을 수십 번을 맞이한다 한들 우리의 삶은 실은 멀쩡하게 두 눈을 뜨고서도 실제로는 맹인처럼 살았던 젊은 시절의 안요한과 다를 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본문 속 초대 교인들처럼 한 마음을 지내십시다. 태산보다 더 높았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쫓는 낮고 낮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십시다. 그때 두 눈을 잃고서도 도리어 진리의 빛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안요한 목사님처럼 우리의 낮고 낮은 마음 속에 임하신 주님에 의해 우리의 매일매일이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낮은 곳에 머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귀한 성탄절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낮아지지 못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총을 의미 없이 흘려버렸음을 깨닫고 이 시간 회개드리오니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다 함께 낮고 낮은 마음을 지닌 초대교회 교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서울역 바닥보다 더 낮게, 지구에서 가장 낮은 사해보다 더 낮게 낮추어 주옵소서. 언제나 낮은 대로 임하시고 또 낮은 곳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거처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돌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시대의 역사 속에 펼치기 원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마음껏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